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매우 열려있고 훌륭하다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우리는 북한이 가능한 빨리 회담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다면서 그건 세계를 위해 매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정말 매우 열려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에서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아주 간단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합의를 이룬 뒤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매우 쉽겠지만 자신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5월 중순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기자들에게 북미 정상회담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방안을 양국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1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쳤고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호주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됐던 해리 해리스 전 태평양 사령관이 주한 미국 대사로 재지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말콤 텀블 호주 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해리스 전 사령관이 호주에 오지 않게 된 것은 실망스럽지만 한반도 상황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결정을 잘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텀블 총리는 이 같은 결정을 이번 주 초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 언론들은 어제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호주 대사로 지명된 해리스 사령관을 장기간 공석 중인 주한 대사로 재지명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결정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전역을 앞두고 있는 해리스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호주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됐지만 어제 예정됐던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는 취소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리아 통신은 오늘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이 같은 계획이 가까운 미래에 실행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 등도 이날 러시아군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시리아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망을 곧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어 체계를 제공할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론들은 러시아가 보유한 S-300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한 달 안에 시리아에 무상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한 안은 2025년까지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은 물론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차단할 수 있고 시리아, 예멘, 이라크, 레바논 등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도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켜보자고만 언급한 채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수정안과 관련해 7개국이 공동으로 합의한 협정을 미국과 프랑스가 무슨 권리로 바꾸려 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스티브 무느신 재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경제대표단이 조만간 통상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미-프랑스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무느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포함해 관계자들이 통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며칠 안에 중국에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표단의 방중이 중국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양국이 무역 분쟁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할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본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지금 미국엔 특별한 손님이 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빈 방문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가 초대돼 사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저녁에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는 국빈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날 만찬 식탁에는 미색과 금색이 섞인 그릇 위로 백악관 정원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와 양고기, 복숭아로 만든 후식 등이 올랐고요. 또 만찬장에는 수천 송이에 달하는 벚꽃과 라일락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만찬의 준비를 주도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이며 은둔의 영부인으로도 불렸던 멜라니아 여사는 하지만 이번 만찬을 앞두고는 직원들과 만찬을 꼼꼼히 점검하는 영상을 공개하는가 하면 수개월에 걸쳐 이 첫 국빈 방문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국 언론은 이번 국빈 만찬을 통해 멜라니아 여사가 배경에서 조명 속으로 걸어나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에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14도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밧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밧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8도에서 22도, 신의주는 8도에서 1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8도에서 20도, 함흥은 7도에서 2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7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맥신 나이팅게일이 부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노래하는 Lead Me On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이란 핵 합의를 개정할 수 없다고 오늘 이란 정부가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핵 합의 수정 중재안을 거부한 겁니다. 얼마 전 타이완 해협에서 실사격 훈련을 치른 중국이 추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타이완 당국에 경고했고요. 이어서 중국의 성차별 고용 실태를 지적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최신 보고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원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란 정부가 핵 합의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국영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서 미국은 7개국이 이뤄낸 합의를 한 유럽 정부 지도자와 함께 바꾸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슨 권리로 미국이 그렇게 하는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적 약속을 다룰 자질이 부족한 장사꾼이고 정치와 법을 모르는 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앞서 미국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 합의는 12년 동안 진행된 협상의 결과라면서 합의의 1.1획이 엄청난 노력에서 나온 한 묶음이어서 그중 어느 것만 골라서 고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런 측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겠죠?
예,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고쳐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데 따른 겁니다. 어제 미국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존 합의의 허점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는 수정 중재안을 이날 백악관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네, 자 프랑스 이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이란 핵 합의의 수정 중재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이 탄도미사일 규제 조항을 추가하고 기존 핵 합의의 일몰 조항을 손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어제 회담 후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동 내에서 이란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네. 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탄도미사일, 일몰 조항, 그리고 이란의 정치적 활동,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자,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이 세 가지 모두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의 허점으로 지적했던 부분들입니다. 지난 2015년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일부 풀어주기로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6개 나라들과 약속한 게 이란 핵 합의인데요. 이 합의에는 이 핵무기 개발 규제 조항만 들어있을 뿐이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은 이후에도 탄도미사일 개발과 시험 발사를 계속했는데요. 이걸 통제할 조항을 핵 합의에 새로 넣자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일몰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일몰, 그러니까 저녁에 해가 지면 해가 사라지는 것처럼 법률이나 각종 규제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게 일몰 조항입니다.
네.
이란 핵 합의에서는 이 일몰 조항을 통해서 모든 핵 활동에 대한 제약을 2030년에 완전히 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에서는 이 일몰 조항을 폐기하거나 재검토하자는 거고요. 또 중동에서 이란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자는 규정은 테러 지원 활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멘과 시리아 내전, 또 이라크의 무력 분쟁에 깊숙이 관여해온 이란의 활동을 차단하자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어제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상당히 좋은 구상을 하고 있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이 견고한 기반에서 새로운 합의를 만드는 게 가능할지 지켜보자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내가 5월 12일에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여전히 핵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예, 자, 5월 12일 이 날짜를 뚜렷하게 언급을 했는데 이날 무엇을 결정하게 되나요?
이란 핵 합의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고 정기적으로 연장시켜왔는데요. 다음 달 12일에 이 유예 시한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를 또 연장시킬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스티브 무누친 미 재무장관은 얼마 전에 이 연장하지 않고 제재를 다시 부과할 것으로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활하면 핵 합의는 사실상 파기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런 이란 핵 합의 개정을 둘러싼 논란, 다른 나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도 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어서 이란 핵 합의 당사국들인데요. 이란 측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합의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들이 침묵하지 말고 나서달라고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0년 NPT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 사전준비 모임에서 촉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예르마코프 러시아 외무부 무기통제국장은 미국의 이득이 되도록 이란 핵 합의 합의 문구를 수정하면 지역 안보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면서 핵 합의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타이완 당국에 또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군요.
네, 타이완이 또다시 독립 움직임을 보인다면 중국은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중국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이 오늘 경고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군이 타이완 해협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고 앞서 남중국 해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휘하는 사상 최대 규모 해상 열병식까지 했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타이완에 내놓은 겁니다.
네, 타이완 해협에서 실시한 이 실사격 훈련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요?
네. 마샤오강 중국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이 훈련을 통해서 보낸 메시지는 매우 명백하다면서 타이완의 독립 움직임을 좌절시키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통합성을 보호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완벽한 자신감 그리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군이 이 훈련을 실시할 당시 외신들은 이 독자적 외교 노선을 걷고 있는 차이잉웨이 타이완 정권에 대한 무력 시위라고 해석했었지만 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 직접 설명한 것은 오늘이 처음인데요. 앞으로 타이완의 행보를 지켜봐가면서 추가 행동이 따를 수 있다고 오늘 예고한 겁니다.
네, 자 어떤 추가 행동을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타이완과 홍콩 등지 중국어권 매체에서는 중국 당국이 유사시에 타이완의 군사력을 동원하는 무력 통일 계획까지 세웠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네, 양안 관계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의 차잉원 총통이 지난 2016년 취임한 뒤에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고 국제기구 등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모색하면서 양안 간의 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황인데요. 그 2년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은 타이완 주변에서 전투기와 폭격기, 상륙함 등을 동원한 실전훈련을 주기적으로 펼치면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완의 국무총리 격인 라이 칭더 행정원장이 최근 입법원에 출석해서 나는 타이완 독립을 위한 일꾼이라고 직설적으로 발언하면서 이 중국군이 타이완 해협에서 실사격 훈련까지 치르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자, 타이완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타이완 당국은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타이완군이 다음 주부터 연례 최대 실전훈련인 한쾅 워게임을 실시한다고 오늘 중국어권 매체들이 일제히 전했는데요. 이 훈련은 중국군을 적군으로 상정해서 타이완을 침공하는 병력을 격퇴시키는 내용입니다. 중국군이 타이완 해협에서 했던 것처럼 대규모 실사격 연습도 포함되고요. 또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민방위 훈련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네, 자 중국 측이 즉각 이 훈련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즈는 이 훈련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후퇴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최근 이 타이완과 교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죠.
네, 미국 정부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통해서 타이완 여행법을 발효시켰습니다. 미국 정부 관료들과 군 고위 지휘관들이 타이완을 방문해서 타이완 당국자들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인데요.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에 낮은 수준에서만 이루어졌던 미국과 타이완 정부 당국의 교류를 모든 수준으로 확대시킨 겁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6월 타이완에 13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하기도 했고요. 이어서 올 2월에는 양측 방위산업체들이 교류를 재개했습니다. 또 오는 6월 타이베이 시내에 문을 여는 미국 제타이완협회 새 청사 경비를 미 해병대병력이 맡을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도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고용관행이 퍼져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중국의 구인 광고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여전히 넘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최첨단 정보기술 업체들과 일부 중국의 정부 부처에서도 이런 성차별적인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세계적으로 알려진 최첨단 정보기술 업체라고 하면 어떤 업체들을 말하는 겁니까?
이 알리바바나 바이두, 텐센트 같은 중국의 네로라 하는 정보기술 회사들인데요. 이들 첨단 기업의 구인 광고가 여성 지원자들을 좌절하게 만들거나 여성을 상품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구인 광고들인가요?
예, 가령 우리 회사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반면 여성 구직자들에게는 키나 외모, 생김새, 또 성격 같은 이 업무와는 상관없는 요구사항을 내놓는 광고들도 있었습니다.
예. 자, 휴먼라이츠워치가 분석한 그 광고량이 뭐 상당히 방대하다고요?
네. 지난 2013년부터 나온 중국 기업들의 구인 광고 약 3만 6천 건을 분석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건데요. 휴먼라이츠워치는 또 중국 정부의 구인 광고도 비판했습니다.
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중국의 공무원 구인 광고의 19%가 남성 전용이거나 이 남성을 선호하는 내용이었고요. 여성을 선호한다는 구인 광고는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예. 자, 그럼 지적을 받은 주요 업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텐센트 측은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다시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리바바도 앞으로 보다 엄격히 이 구인 광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신속하게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휴먼라이츠워치 이번 보고서를 중국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중국 내 인터넷을 살펴보면 그다지 반응이 없습니다.
예.
이 알리바바가 지원하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나 텐센트의 모바일 채팅 앱인 위챗 같은 인기 있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이에 관한 언급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중국의 인터넷 회사들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나 이 미투 운동 같은 특정 내용에 대한 인터넷상의 토론을 검열하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네, 자 미투 운동이라면 지난해 미국 영화 산업계에서 시작된 여성들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용기 있게 폭로하는 사회 운동인데요.
네.
중국에서는 미투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검열 대상입니다.
예.
이 때문에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중국의 대학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또 이 제도의 신규 신청자들도 받아들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이 로니 잭슨 보훈부 장관 지명자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잭슨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이 주차 중인 자동차 안에 물건을 놓고 가는 새로운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다카와 관련해서 어제 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 소속 존 베이츠 판사의 판결인데요. 다카를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베이츠 판사는 90일 안에 국토안보부가 다카 폐지의 적법성을 설명하지 못하면 다카 신규 신청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참고로 다카는 국토안보부 소관입니다.
예, 자 다카가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라고 해서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 제도를 없애겠다고 발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다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대략 7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다카 폐지 조처로 이들이 모두 추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예, 자 존 베이츠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네, 베이츠 판사는 다카가 불법이라는 결론을 적절하게 설명하는데 국토안보부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 다카 폐지 결정이 독단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토안보부의 불법적인 조처로 매일 이 다카 수혜자들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워싱턴 DC뿐 아니라 다른 연방법원도 이 다카 폐지에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초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이 이 다카 효력을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두 법원은 이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현행 다카 수혜자들의 자격만 유지가 되고 새로 신청을 받지는 말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메릴랜드주에 있는 연방법원은 이 연방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판결이 1심 판결이었는데 연방대법원에서도 이 다카와 관련된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이 연방법무부가 2심에 항소하면서 동시에 연방대법원 쪽에 신속심리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럼 어제 판결에 대한 연방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 쪽에서는 아무런 논평이 없었고요. 연방 법무부는 성명을 냈는데 이 다카 중단이 국경을 보호하고 이 법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다카 제도가 불법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네, 이번 소송이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 NAACP와 마이크로소프트사, 프린스턴 대학교 그리고 학생 한 명이 낸 건데요. 먼저 NAACP 측은 기쁘지만 아직 이 관련 분쟁이 끝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린스턴 대학은 이번 판결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법원이 정부의 논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 판결이 이 다카 대체 법안을 마련하는데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대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연방의회에 요청을 했었는데 좀 진척이 있습니까?
뭐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예.
민주공화 두 당이 이 다카 수혜자들이 드리머들을 구제한다는 큰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화당 쪽이 드리머들을 구제해주는 대가로 국경 장벽 건설과 합법인 이민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민주당 쪽이 요구하고 있어서 진전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통과된 2018 회계연도 지출안에서도 이 다카 해결 방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반발해서 이 다카 협상이 모두 물 건너갔다고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법원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있겠군요.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연방의회가 직접 이걸 해결하지를 못하면 결국 뭐 연방 대법원이 개입하는 수밖에 길이 없죠.
예.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이 이제 2심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2심 법원에서도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큰 주목거리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니 잭슨 보훈부 장관 지명자를 지지한다고 밝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어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잭슨 지명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지명자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ut I will tell you, he's one of the finest people that I have met. And I think speaking for Melania,
자신이 만나본 사람 가운데 제일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전임 오바마 대통령도 이 잭슨 지명자를 높이 평가했다면서 그가 인준이 되면 보훈부를 잘 이끌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해군 제독인 로니 잭슨 지명대는 지명자는 이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기자회견장에서 상당히 묘한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I wouldn't do it. I wouldn't do it. What does he need it for? To be abused by a bunch of politicians?
상원에서 혹독한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자기 같으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치인들이 지명자를 혹독하게 다루는 것이 나라에 좋지 않은데 뭐 하지만 결정은 전적으로 로니 지명자에게 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좀 들어보면 좀 지명을 포기하라고 권고하는 듯이 들리는데요. 뭐
그렇게도 들립니다. 그래서 예. 몇몇 언론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로니 지명자한테 물러날 길을 만들어줬다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이날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로니 지명자를 만났고 백악관 측은 이 로니 지명자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이 로니 지명자에 대한 질문이 나온 건 이 그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로니 지명자 인준청문회를 주관하는 이 상원 보훈위원회에 이 지명자와 관련된 제보가 들어갔는데요. 이 로미 지명자가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는 제보라고 하는군요.
예, 자, 제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보훈위원회하고 백악관 그리고 당사자가 공개하기를 거부해서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 존 테스터 상원 보훈위원회 민주당 강사가 이 공영방송인 NPR 인터뷰에서 로니 지명자가 수면제 같은 약을 과잉 처방했고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취한 모습을 보였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로니 지명자를 대상으로 한 인준청문회가 원래는 오늘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측이 청문회를 연기한다고 백악관 측에 알려왔다고 합니다.
네, 연방 상원 쪽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보훈위원회가 24일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는데요. 로니 지명자의 백악관 내 업무와 관련된 문서들 그리고 지난 2006년 이후에 이 국방부하고 백악관 무관실이 이 로미 지명자의 행동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교신 내용을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테스터 민주당 간사는 이 20명 이상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존 아이작슨 보훈위원회 위원장 대변인은 아이작슨 의원이 어떤 결정을 내린 건 아니지만 이 관련된 의혹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요즘에는 쇼핑이 참 편해졌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손전화나 컴퓨터만 몇 번 두드리면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물건을 받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자, 이제 소비자의 자동차로도 물건이 배달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소매업체죠. 아마존이 24일 이 고객 자동차 안에 물건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아마존 키라는 이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달원이 자동차 안이나 아니면 트렁크 안에 물건을 넣어두고 간다는 건데요. 앱이라 그러면 이 손전화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네, 자 그럼 어느 자동차에나 다 배달이 가능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사나 스웨덴 볼보사가 만든 일부 차종에 한해서입니다. 이 GM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 가운데는 700만 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배달 지역도요. 이 미국 내 37개 도시로 아직은 뭐 제한이 있는데요. 이 아마존 측은 이 서비스 제공 지역 그리고 이 차종을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배달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네. 일단 아마존 이 앱을 깔고요. 자신의 아마존 계정에 연결해 놓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이 위치를 입력하고 이 자동차 짐칸이나 앞좌석 아니면 뒷좌석 아래 등등 이 어디에 이 물건을 두길 원하는지 선택한 다음에 물건을 주문하면 됩니다. 그럼 배달안이 와서요. 이 앱에 있는 단추를 누르면 이 자동차 잠금 장치가 풀립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손님이 지정한 곳에 놓고 다시 앱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잠그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회사나 아파트 주차장 같은 데는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데서는 배달원들이 고객의 이 자동차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앱에요. 자기 자동차 사진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예.
배달원이 앱 단추를 누르면요. 찾기 쉽게 자동차 전조등이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배달이 안 되는 곳도 있는데요. 입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나 위성 위치 추적 장치죠. GPS가 작동하지 않는 지하 주차장은 이 서비스가 작동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자동차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까요?
네, 물건이 배달될 시간에 집을 비워야 하는 사람이나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보기가 여의치 않은 사람들한테 좋을 걸로 보입니다. 또 보통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 배달원들이 물건을 집 현관 앞에 두고 가는데요. 종종 도난 사건이 일어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아마존이 이 집 안에다가 물건을 들여놓고 가는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이 아마존 키 앱을 이용한 서비스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자동차 배달이 이걸 확대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20를 들여서 이 새로 카메라하고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주택용 서비스와는 달리 자동차 서비스는 추가로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래도 회비를 내야 하죠.
회비가 있습니다. 두 서비스 모두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따로 연회비를 내는 회원만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 제프 베저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이 프라임 회원 수가 1억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다른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는데 애인에게 이를 어떻게 말해야 하죠? 라고 노래하는 How Can I Tell Her? 로보가 부릅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는 젊은 날에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다른 주로 이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어 살 곳이라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싶은데요. 그런데 플로리다주는 은퇴자들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플로리다주의 어떤 점이 은퇴자들의 마음을 끄는 건지. 네, 미국 곳곳의 다양한 문화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플로리다주로 떠나보겠습니다.
Down to Florida, we welcome you to the Sunshine State.
플로리다주는 미국의 가장 동남쪽에 삐죽이 길게 튀어나온 반도입니다. 반도, 그러니까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요. 플로리다주는 미국 본토에서는 가장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태평양을 따라 길게 자리 잡은 이 캘리포니아주도 플로리다주만은 못한데요. 플로리다주의 해안선은 무려 2,100km가 넘고요. 캘리포니아 해안선은 1,300km 정도 됩니다. 플로리다 주민 로버트 허드슨 씨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There's lots of coast, hundreds of miles of
플로리다주는 해안선이 아주 깁니다. 반도라서 그런데요. 플로리다주는 북쪽으로 조지아주, 엘라베마주와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주와 공유하고 있는 접경지역만 빼고는 모두 다 바다입니다. 단순히 해안선이 긴 게 아니고요. 부드럽고 완만한 곡선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해안선입니다. 특히 멕시코만 쪽 해안, 걸프코스트 쪽의 하얀 백사장, 모래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직접 와서 보면 모두 좋아할 겁니다.
네, 백사장이 백사장이지 뭐 얼마나 대단할까 싶은 분들. 이 플로리다 주민 윤영경 씨 얘기 들어보시면 조금 실감이 나실지도 모르겠네요.
모래가 너무 아름다워요. 모래가 백사장이라서 이렇게 밀가루 있죠. 밀가루 물에 묻은 듯한 그런 해변가예요. 제가 12, 13년에 왔을 때 그 해변 모래를 보고 울었어요. 왜냐면은 나만 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남편을 한국에 두고 왔었는데 모래를 남편을 못 보여준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모래를 보고 울고 모래를 병에 담아갔어요. 예. 그때 12, 13년 전에는 그냥 애들 어학연수로 그냥 한 두 달 반 이렇게 온 거라 너무너무 그 첫인상이 하늘과 모래.
지금은 플로리다 주민이 된 윤현경 씨에게 플로리다의 첫 느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플로리다 느낌은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아 지금도 이쁜데 하늘이 너무 이뻐가지고 동화책에 나오는 하늘이에요. 말 그대로 흰색, 하늘, 파란색, 하늘색, 그러니까 구름, 뭉게뭉게 구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올리면 구름을 잡을 수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의 하늘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위치가 템파라 집에서 조금만 나가도 만이라고 그러죠?
네.
한국에서 만도 있고 뭐 바닷가도 쉽게 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바닷가를 건너는 다리들이 상당히 긴 게 많아요. 그 다리를 건너면서 정말 하늘을 보면은 동화책에서 나오는 그런 듯한 하늘이어서 너무 아름다워요.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로리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파랗고 드넓은 이 바다를 먼저 떠올릴 것도 같은데요. 윤현경 씨는 파란 하늘을 첫 손에 꼽네요. 한국에서 방문 오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하늘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는 한인들인 한국 사람들, 사경근무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한국에서. 오셔서 얘기를 하면은 하늘 얘기부터 해요.
앞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은퇴하고 난 후 살 곳으로 손가락에 꼽는 주가 바로 이 플로리다주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나이 든 사람들이 이주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날씨, 따뜻한 날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겨울철에만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가서 한 반년씩 머물다 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스노우버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스노우버드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플로리다주라고 하네요. 플로리다는 반도라서 해안가 기후와 내륙 쪽 기후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중부 내륙 올랜도에 살고 있는 로버트 허드슨 씨 얘기 들어보시죠.
It's warm most of the year.
1년 내내 거의 더운 편입니다. 여름에는 정말 덥고 바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이 올랜도라서 그런 거고요. 해변 지역은 다릅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서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소나기가 오기도 하는데요. 덥지만 견딜만한 날씨죠. 플로리다에 더위가 좋아서 겨울이면 플로리다를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국에서 겨울에 여름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플로리다죠. 그래서 플로리다는 겨울철 여행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플로리다 해안 도시인 템파에 살고 있는 윤영경 씨 얘기도 들어보시죠.
템파가 그래도 이 플로리다 주에서는 중부 쪽에 속하거든요. 중간 정도 있고 올랜도는 이제 템파에서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는데 날씨는 느낌은 템파하고 비슷해요. 밝아요. 날씨가 거기도 하늘이 쨍쨍할 정도로 굉장히 밝아요. 근데 좀 더워요. 여기보다. 바람도 없어요. 올랜도는 한여름에 가면은 한마디로 쪄 죽어요. 그 정도로 더워요. 템파 쪽은 물가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 더워요. 여기는 완전 그 뭐라 그럴까 해변가 날씨라고 할까요? 아주 하늘도 그냥 너무 밝아가지고 풍과할 정도로 아주 그냥 밝다고나 할까요 날씨가?
햇살이 너무 찬란해서 밝은 기운이 넘친다고 하니까 이 플로리다주의 별명이 선샤인 스테이트, 햇살의 주라고 하는 이유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플로리다라는 이름은 스페인 말로 꽃이 피는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주면적은 약 17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 전체 면적보다는 작지만 북한보다는 한 배 반 정도 크기인데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22번째로 큰 주입니다. 하지만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죠. 플로리다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백인이 55%, 중남미계가 25% 정도, 흑인이 17%, 그리고 아시안이 3%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계 이민자들은 약 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들과는 달리 이 플로리다의 한인들은 몰려 사는 편이 아니라고 하네요. 윤영경 씨의 도움말입니다.
버지니아나 뭐 시애틀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국인이 몰려 사는데 여기는 또 그게 왜 안 되냐면요. 어느 정도 자리를 다 잡고 리타이어 하셨기 때문에 영어도 구사할 수 있고 여유도 있고 하니까는 굳이 몰려 살 이유도 없고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제 이 외국인처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치 위치마다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여기는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3면이 다 바다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치, 뷰 아름다운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인들도 다 흩어져 살아요. 한국에서 이민을 온다거나 진짜 나 돈 좀 벌어야지 해가지고 고생 각오해도 살 수 있어. 그런 데는 아니에요. 여기.
반면에 중남미계 사람들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스페니쉬가 많아요. 네, 스페니쉬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쿠바나 뭐 이쪽이라고 가깝기 때문에 이쪽은 쿠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마이애미는 미국인이라도 스페니쉬를 못하면 오리지널 뭐 미국인도 살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마이애미는 거의 스페니쉬 해야지 비즈니스도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래요.
플로리다주의 반도 제일 끝에 마이애미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쿠바와 마주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이애미의 유명한 리틀 아바나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쿠바 수도 아바나를 본다는 곳으로 이곳에 가면 이국적인 쿠바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미국 곳곳의 다양한 문화,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주에 이곳 리틀 아바나 그리고 한국계 이민자들의 살아가는 모습 또 플로리다의 명소들 좀 더 소개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배가 고파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놨는데 젓가락을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다행히 마침 빨대 두 개가 보여서 빨대가 젓가락 역할을 했는데요. 이렇게 꽝 대신 닭처럼 대체 수단으로 원하는 목적을 이룰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Do the job. Do the job. Do the job. 이 표현은 원하는 효과를 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I don't have a fork, but a spoon should do the job. 포크가 없지만 숟가락으로 해도 괜찮을 거야. I was super hungry and the sandwich did the job. 배가 정말 고팠는데 샌드위치로 해결했어. A mop would be better for the spilled coffee, but a napkin will do the job. 대걸레가 쏟은 커피 치우기에 더 좋겠지만 휴지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야.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 don't have a fork, but a spoon should do the job. I was super hungry, and the sandwich did the job. A mop would be better for the spilled coffee, but a napkin will do the job. 오늘은 do the job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5년 4월 25일 오늘 소련군이 독일 베를린에 입성했습니다. 베를린에는 히틀러와 독일군의 지휘본부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참전에 동부전선을 담당한 소련군은 파죽지세로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소련군의 공격으로 독일군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독일군에게 희망이 없다고 느낀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는 결국 닷새 뒤인 4월 30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후 독일의 동맹국이던 이탈리아까지 항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종결됩니다. 1947년 4월 25일 오늘 포르투갈의 국영 라디오에서 금지곡이었던 그란돌라 빌라 모레네가 흘러나왔습니다. 포르투갈 혁명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 노래는 쿠데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Dentro de ti, ciudad. 당시 포르투갈은 안토니오 살라자르가 세운 독재 체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청년 장교들은 장기 독재에 따른 부패와 경제난을 해결하고 독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들 쿠데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곧 정부군이 투입됐지만 이들은 쿠데타군과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포르투갈 시민들은 수도 리스본에 모여 총을 들고 서 있는 군인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달아준 빨간 카네이션은 곧 비폭력 혁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카네이션 혁명으로도 불린 이 포르투갈 혁명의 성공으로 40여 년 동안 지속된 포르투갈의 독재 정권은 무너지고 맙니다. 1974년 오늘 발발한 포르투갈 혁명은 포르투갈의 민주화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